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차가운 주말 새벽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흔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어저께 우리 야고보서를 열면서 우리 이준희 목사님이 기본적인 우리 배경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야고보서는 이 베드로와 함께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의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던 전 세계 흩어져 있던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동생입니다. 다른 동생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믿지 않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회심해서 헌신적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경력이 다른 제자들보다도 훨씬 짧지만 단시일 내에 교회의 핵심 리더십의 자리에 오른 것으로 보아서 야고보는 깊은 영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교회사 야사에 의하면 이 야고보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분으로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무릎이 거의 낙타 무릎같이 되었다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목회 서신들은 다 그 내용으로 보면은 그 시대 그 교회에게 필요한 어떤 특정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보다는 행위 쪽을 다루니까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좀 별 볼 일 없는 책으로 비하했었지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걸 또 너무 남용해가지고 그러면 삶은 뭐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그 믿음의 오용, 은혜의 오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크리스천들이 보면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도 힘들었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죄의 유혹들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도 부자 가난한 자들 그 나누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누어지는 괴리 현상이 있었고 또 교회 오래된 신자들 사이에서는 교회의 그 영향력 있는 직분을 차지하려는 파워게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는데 이 삶으로 이게 너무나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웠던 야고보가 정말 진정한 믿음은 책임감 있는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쓴 책이 바로 야고보서이고 그것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맨날 믿습니다 하면서 나가서 사는 거는 아멘하고 나간 다음에 사는 거는 굉장히 영 아니올시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좀 깊은 묵상을 요하는 책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행위로 연결되지 않는 이 결정적인 원인은 역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짚고 있습니다. 성숙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고 것인데 그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보면 온전하라, 완전하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것은 진짜 완벽한 사람이 되란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좀 성숙해라, 균형이 좀 잡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사실 영적 성숙입니다. 영적인 성숙은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무조건 갖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으면 환경적으로 좀 유리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또 이 영적인 성숙은 육체적인 나이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피터팬 신드롬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나이는 굉장히 많은데 그 인격은 너무나 영적인 인격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어린애 같은 분들이 또 많아요. 영적인 성숙을 또 다른 크리스천들과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성숙은 오직 하나님의 스탠다드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를 비춰볼 때 비로소 평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긴 하지만 그 행위의 핵심에 뭐가 있냐 하면 성숙한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스타트는 이 인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 야고보는 믿음의 시련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당황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기쁨으로 잘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내를 기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어제 본문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우리의 신앙 인격의 그 코어,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인내입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인내심 부족입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의 도착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젊은 시절의 모세는 젊은 혈기에 애굽인을 쳐 죽임으로써 광야로 도망자가 되어야만 했고 겟세마네에서 베드로는 성급하게 칼을 휘둘러 종의 귀를 베고 말았습니다. 성숙하지 않는 신앙은 못 참습니다. 그냥 인내하지 않고 턱 말해버리고 턱 저질러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잘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인내가 연그러진과 동시에 영적 성숙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 하나님의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믿음의 시험이 우리 안에 인내를 이루지만 동시에 자기의 명철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갈구하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우는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이런 영악한 처세술, 정치적인 감각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머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로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 영적으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복잡하고 힘든 현실의 너머에서 선과악의 싸움이 어둠의 권세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힘든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성급히 판단하지 않고 여기에 담긴 영적인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죠. 이게 무엇이 마귀의 시험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무엇이 내 잘못이고 무엇이 상대의 잘못인지를 이렇게 막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자기와 주위 사람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옆에 멘토로 있는 게딱 좋습니다. 상황이 닥쳤을 때 영적인 시각으로 이걸 해석을 해주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영적인 분별력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게 할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쳐 줘요. 나의 경험과 지식,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인생이란 게 수많은 결정들의 합이거든요.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 단거리에서 승리하는 사람과 장거리로 승리하는 사람을 쫙 보면은 결정적인 차이점은 어떤 결정을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가. 그거더라고요. 부모한테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도 아주 잘못된 결정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너무 허무맹랑한 부동산 투기와 증권 투자를 해가지고 100억대 유산을 다 날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비참한 그게 막 고시방에 살고 그래요. 결정적인 순간에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 거지. 또 건강도 있고 외모도 있고 학벌도 있고 재능도 있고 인맥도 있는데 또 보면은 잘못된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인생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허무맹랑하게 막 정치적인 야심에 들어가가지고 집안에 선친이 물려주신 모든 논밭 다 팔아놓고 그래도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으니까 난 한 번 더 하면 된다. 10년, 20년을 이 정치에 이게 헌신하셔가지고 재산 다 날리고 나중에는 그냥 알코올 중독자 같이 된 분도 제가 봤습니다. 너무나 좋은 외모와 뛰어난 학벌이 있지만은 결정적인 잘못하는 거예요. 몇 번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우둔한 결정을 하면 훅 하고 그냥 인생이 무너지고 맙니다. 지혜는 인생의 그 고비점마다 이 문제의 핵심을 깨닫고 훌륭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보고 그 길로 결정하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결정해서 다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 빨리 헤어지고 세상이 아무리 박수쳐주는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위험하다고 하면 가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한 번의 현명한 결정,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하면 죽어가던 인생도 역전이 될 수 있고 한 번 우둔하게 결정하면 잘 나가던 인생도 순식간에 구렁텅이로 빠지기도 합니다. 이 철로 역정을 보면은 이 크리스찬이 가는 길마다 결정을 해야 돼. 이 사람이랑 끝까지 동행할 건지 아니면 빨리 헤어질 건지 가끔가다 크리스찬도 우둔한 결정을 하죠. 그럴듯한 말을 믿고 이 길로 갔다가 아주 곤혹을 치르기도 하고 하지만 또 힘든 순간에 좋은 친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살아나기도 하고 특히 어저께 본문인 믿음의 시련 이야기하면서 이 지혜 얘기를 연결시키잖아요. 야고보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시련이 몰아치우면은 충격 때문에요 우리의 경험이나 상식 지혜가 다 마비가 돼버려요. 약간 멘붕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때는요 시련 속에서 결정하기가 두려워요.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다 지뢰밭 같아가지고 무섭습니다. 이때 빨리 백기를 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시련의 순간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몸이 아픈데 돌팔이 의사 찾아가면 이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픈 게 완전히 그냥 죽어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의 시련에 들어갔을 때 세상적인 조언을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이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단순히 이 시련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험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레슨을 배우고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 절망이 빠른 사람, 아 내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걸 인정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항상 운전하고 다니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도요 골골 80이라고 몸 아픈 분들이 오래 사세요. 젊을 때부터 건강이 안 좋으니까 조금만 아프면 자기가 챙겨요. 좋은 음식 다 챙겨 먹고 운동하고 나쁜 거 안 먹고 조금 있으면 의사 가서 보고. 그런데 툭 쓰러지는 분들이 나는 감기 따위는 안 걸려, 나는 인간 무쇠철인이야 그러면서 몸이 빌빌 아픈 것들은 전부 다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그런 분들이 자기 몸 안 돌보고 막 혹사시키다가 툭 쓰러져요. 건강의 교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늘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고 그분의 크심을 아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감이 안 좋다 이런 일을 할지라도 자기의 육감, 경험,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꼭 기도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면 실수가 없어요. 이 하늘의 지혜를 받는 길은요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보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니엘이 그 전 세계 인재들이 몰려온 바벨론, 오늘날 같으면 미국 같은 데죠. 거기서 그 기라성 같은 인재들 사이에서 능력이 10배가 출중했다 그랬어. 그 정도 되면 인종차별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어디서 왔겠어요? 하루에 세 번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다운로드 된 거야. 솔로몬의 지혜, 그것도 기도해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노력해서 받지만 하늘의 지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충만해요. 그래서 야고보가 무릎으로 항상 기도하는,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항상 기도하면 하늘의 지혜가 채워질 것입니다. 이 하늘의 지혜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 6절, 8절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의심하지 않는 기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본문인데 바로 이 전에 말씀이 5절 말씀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는 컨텍스트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전문가들의 말을 보니까 그것도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아,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만 기다려서 쓰겠냐? 이거 전문가들의 말이 있는데 상황이 급한데 이 세상 트렌드랑 역행하는 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항상 이런 의심 마귀들이 막 몰려와요. 세상 지혜의 옵션들이 내게 척척 주어지거든요. 야, 교회 일은 하나님한테 물어봐도 어떻게 사업 일을 기도해보고 하냐? 사업은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지. 그렇습니까? 그것이 마귀가 주는 의심의 유혹이에요. 이럴 때도 물리치면서 꼭 그렇게 생각하세요. 세상의 지식은 참고하는 것이지 마지막 결정은 기도해보고 한다. 그것이 의심하지 않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하늘의 지혜를 주실까? 이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그 생각조차 마귀가 불어넣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내 일에 상관이나 하시나? 바쁘신 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지난번에 내가 기도 안 하고 사고 쳐가지고 하나님이 아직도 나한테 속상해 계실 텐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과연 하실 수 있을까? 이 문제 어려운데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구해야 하늘의 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상황 하늘의 지혜가 없으면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 안 좋잖아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막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아이를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석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의 직장 상사를 어떻게 다룰 것입니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겸손해집니다. 신학교에서 하나도 안 가르쳐준 것만 계속 나와요. 일이 터질 때마다 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쉽게 하는 것 같죠? 하루하루 저는 낭떠러지를 걷는 것 같은 기분으로 주님의 은혜로 잡아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모든 결정을 하기 전에 기도해보지 않으면 겁나서 결정을 못하겠더라고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줄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실 것이라는 것을 지혜란 하나님의 길을 보는 거거든요.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의심의 생각을 떨쳐버리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람도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고맙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주지 않습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지만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매달려야 함을 강조합니다. 왜 의심하게 되었겠어요?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안 오니까 의심했겠죠. 그러므로 인내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성을 터프하게 강인하게 만드실 때 반드시 시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세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이 시간을 깊이 들여서 우리의 인내를 만드셨습니다. 뭐든지 쉽게 얻은 것은 함부로 여기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기도응답으로 주실 때도 이 인내라는 바구니에 담아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하루아침에 딱 눈 떠봤더니 그냥 내가 지혜가 임했더라.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을 딱 원리를 깨친 것처럼 그렇게 받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오랜 세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야고보처럼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그 지혜가 연그러진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을 인내하는 것보다 시험에 대한 해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인내를 요합니다. 그러나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더 빠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줄 걸 기다리지 못하고 나룻배 하나 빌려갖고 죽어라고 젖기 시작했던 사람들. 성격 급해가지고 그냥 나룻배 타고 한참 가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 저쪽에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그냥 길로 하룻밤 만에 쫙 갈라진 길로 가고 있는데 자기는 나룻배 저으면서 아직까지. 여러분이 조급하게 가는 길이 빠른 길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는 것이 빠르고 정확한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기도로 하늘의 지혜를 받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다니엘처럼 세상보다 10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때,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가족의 일을 결정할 때, 어디로 이사 갈지, 아빠가 이 직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할 때 기도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으십시오. 순간순간 인생의 크고 작은 고비마다 하늘의 지혜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둔하고 바보 같은 결정들을 많이 해서 인생을 망가뜨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조급해서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야고보처럼 하늘의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난국입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